저희들이 다니엘에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6장까지 왔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다니엘이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잘 떠오르시는지요. 1장서부터 우리가 6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됐어요. 근데 그 인생은 70년 동안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축약해서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1장부터 6장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시대를 넘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대를 넘었어요. 다니엘은 여러 세대를 거쳐왔습니다. 70년이면 사실은 오랜 세대를 거쳐왔잖아요. 그리고 제국도 여러 제국을 지나온 거고요. 근데 이 시대를 넘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엘러지가 있는 시즌에는 제가 에리티엣이 많이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시대를 넘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삶의 중심 삼아 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제가 잘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대를 넘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다니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좀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사는 게 주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중심 삼아 사는 것일까? 우리 성도님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 삼아 사는 것이지? 그런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 답을 한번 우리가 다니엘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1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에 2절, 다니엘서 맨 처음에 시작이죠. 다니엘이 기록한 이 다니엘서의 1장에 2절에 그 중간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자, 주님께서라고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이게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죠? 주님이죠.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넘겨주셨다. 주님이 넘겨주셨다. 그런데 세계 역사에서 이 부분을 기록을 한다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그들의 전리품을 가져갔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께서로 시작을 해요. 사람은 중간에서 일을 할 뿐이지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여시고 주께서 막으시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중심된 삶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일반 역사관과 다른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 그리고 이루어짐으로 보고요,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행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 중심 삼아 사는 삶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일을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같은 삶을 살도록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심판관이시다 하는 뜻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Yahweh is my judge라는 뜻이죠. 단이라는 게 이제 저지라는 뜻이에요. 심판관. 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저지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심판관, 그리고 모든 세상의 심판관 되신다는 확신으로 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게 복음의 약속이죠. 자, 그런데요, 함께 그저 함께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보듯 사자의 입에서도 구해내시는 은혜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정말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꼭 담기 원해하는 일은요, 무엇보다도 같이 읽어보시죠. 스크린을 보시면서 변치 않는 믿음 생활이에요. 변치 않는 믿음 생활. 자, 사람이 변치 않, 저 사람 변함이 없어. 좋은 뜻이 되기도 하고 안 좋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 변함이 없어 그러면 꾸준한 사람, 신실한 사람,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좋지 않은 뜻은 뭐가 있을까요? 변화도 없어. 똑같아 옛날이나. 문제 있는 건 문제 그대로야.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 생활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더욱더 깊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는 더욱더 성숙함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세상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변치 않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변치 않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다니엘서 6장에 이 다니엘은 그가 이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한 나라의 노예로서 이제 점령국에 강제 이민 당한 지 7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에 청소년기를 벗어나는 청년, 아주 갓 청년이 된 다니엘은 거의 한 20살 미만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게 1장의 다니엘이에요. 근데 지금 보는 다니엘서 6장에 이 다니엘은 몇 살일까요? 70년이 지난 그 다음이라 거의 90이 되어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2장, 3장, 4장, 5장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잘 또 기억해 보시면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위기가 있었죠.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었죠. 예,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요. 해몽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니엘에게는요 중년, 장년, 이 모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믿음 생활을 지켜나갔고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고 또 벨사살에게는 경고하던 중년의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90세가 됐어요. 90세가 된 그때에도 다니엘의 신앙에는 전혀 약해짐이 없었어요. 더욱더 그가 믿는 도리에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심판관 되신다는 그의 이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도 55세 되면은 크리스찬 리타이어 하겠다 하는 생각하시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65세 비성경적, 75세 비성경적, 85세 비성경적. 그러면 언제 크리스천의 삶을 리타이어 해야 되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멘? 이게 믿음 생활도 직장 생활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도 직장 생활이나 같은 거지 뭐 하고 early retirement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다니엘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가면 갈수록 90이 되고 95살이 돼도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변치 않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더 많아지면 하늘의 상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니엘은 청년 때도 그랬지만 90 노인 때도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위기 때마다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호소했나요? 주께 사정을 아뢰었어요. 주께 사정을 아뢰었어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신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의 사람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총사령관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그가 만나는 그 세대들이 다시금 부흥하고 일어나도록 기도의 자리를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무슨 일에도 양보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의 사람, 더 나아가서 기도의 사령관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요, 기도하면서 사니까 다니엘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도 어떤 교회들은 건강하지 않은, 아무리 규모가 커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죠.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사니까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된다 가르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사니까 다니엘에게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목숨이 걸린 그런 위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기도하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6장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 때문에, 기도 때문에 어려움이 왔고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살자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 다니엘도 그랬고 우리도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사니까 어려움이 온다 하는 거예요. 오지 않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와서 더욱더 우리가 정금같이 되는 그런 일이 또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때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스트레치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90이 되도록 살아온 발자취, 그는 믿음과 책망할 것 없는 생활만 남겼어요. 그러나 그런 다니엘을 세상은 쓰러뜨리기를 원했어요. 다니엘이 쓰러져야만 세상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엄청나게 불듯이 막 그 바벨론 전역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벨사살을 제거한 사람이 바로 이 바사의 제국, 황제가 된 다리우스죠. 메데 바사의 다리우스 왕. 이 다리우스 왕이 그런데 이제는 이 통일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 장관들을 세웁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6장 1절.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웠어요. 지방 장관. 엄청난 제국입니다. 뭐 민족과 언어가 다 달라요. 그리고 땅덩어리도 엄청나게 큰데 그 지방 장관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미국에 우리가 사니까 미국을 예를 들면 주지사들이에요. 가버너. 각 스테이트가 있죠, 미국에. 각 주의 주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리조나의 주지사는 누구죠? 예,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주지사, 저 미국의 주지사가 몇 명이죠? 5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지사가 몇 명이라 그래요? 120명인데요. 그러니 미국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제국이고 더 복잡한, 민족과 언어가 완전히 다 다른, 우리는 영어를 통용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 다른 그 엄청난 그런 제국을 형성하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각 가버너가 세워졌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요, 그냥 이야기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서 편하지만, 그러나 실제 그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실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막 경험하고 우리 삶에 영향을 받는 그 일들이 더욱더 깊이 전개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는 그 제국을 이 통치해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지방장관 120명을 이 다리우스가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이 지방 장관들을 포함해서 이 다리우스의 내각 캐비넷들이 내각 강요들이 모두 다니엘을 제거해야만 하는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다리우스가 그들 위에 다니엘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이 보면 지금 지방 장관들이 각 주에 영주나 마찬가지에 각 주에 스몰 킹들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그런 그 소위 조그만 그런 왕국을 유지하려면은요 각자 주머니가 채워져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왕에게 바치는 세금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자기들도 있어야 되는 뒷주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위를 남용하고 부당 이득을 취해야만 그것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거를 이해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다니엘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걸 눈감아 줄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익히 듣고 보고 알아왔습니다. 그런 다니엘이기 때문에 누군 좋아해요? 왕은 좋아하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덜 돼야 제대로 왕국이 서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부패를 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제거만 되어야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작전을 세웁니다. 다니엘 제거 30일 작전. 30일 동안 제거 작전을 펼쳐요. 그래서 이제 제거 작전이 뭐냐면은 조금 이따가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지만 이 다리우스의 비유를 마치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결코 어기지 못하는 이 나라 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임금님에게만 절하고 임금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을 생각했냐면 다리우스가 신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은 다리우스에게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리우스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은 절대 오류가 없다는 것을 모든 거민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법이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오더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될 필요가 언제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타이트 족속서부터 에고 뭐 다 로마까지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람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은 통치를 위한 통치 수단이에요.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 자리 대신해서 신적인 존재를 자꾸만 부상하려고 하는 것은 통치를 위한 그런 일이라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렇게 지금 예, 그런 일을 얘기하면서 다리우스 왕이요 당신을 위하고 제국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영어로 국법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죠. 다른 복선이 깔리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을 제거해야만 자기들이 제대로 편하게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이 이제 그래서 있어요. 7절,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의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내려주십시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롭기는 임금님이 이 영을 세우시고 문서에 도장 찍으셔서 아무도 이 제국 사람이라면 그것을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우스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렇지. 제국이 강성하게 되고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될 필요가 있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건 뭐 법이 통과가 됐다고 얼마나 난리 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임금님은 완세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순 거짓말을 시작한 거예요. 모두 다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 다니엘 쏙 빼놨잖아요. 세 명 정성이라고 세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은 빼놓고 모두 동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죠. 내 편이 아니면 다 숫자에도 필요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하튼 그런 거짓말로 하고 예, 그 30일 동안 신 만들기 기간에 돌입합니다. 예, 다리우스 신 만들기 기간이에요. 예. 아, 결국은 그래서 30일 동안 아무도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이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 3장인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친구들 경우에는 절하지 않는다고 죽이겠다 그러고 지금 다니엘에게는 절하면 죽이겠다 그러고 그렇죠? 이 세상은 자기 장단에 춤추지 않으면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법은 의회를 통과해서 제정되었어요. 사람들은 다니엘이 그 법을 어길 것을 기대했을까요? 기대했어요. 다니엘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전을 짠 거예요. 그들이 아는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타협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는 맞아 떨어졌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늘 하듯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제가 짧게 줄였는데요. 10절을 잘 보시면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도 그 문서가 무엇을 겨냥하는지도 알고도 그 문서를 거역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와 연관된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다 아주 위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예요. 알고도.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1순위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소중한 사람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고 소중한 일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 그러나 만약에 다니엘이 여기서 그런 것을 안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 다리우스에게 절하는 그런 일만 했다면 다니엘은 결코 우리가 아는 다니엘로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광 속에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 알았음에도 그 금령을 통과시키도록 밀어붙인 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늘 하듯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목격한 모함한 자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 제거 작전 절대 성공입니다. 그래서 현장 증거를 잡기 위해서 현장 목격 그 장소에 들이닥치는 것이죠. 그 11절에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꼼짝 못하게 현장을 급습했다 하는 것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현장을 확보하는 그 일은 언제나 대단한 일이죠. 똑같아요 하는 일들이.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이제 왕에 와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야 비로소 다리우스가 이게 함정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자신도 올무에 걸렸다는 걸 알아채지만 왕이 발의한 법을 취소시키지 못해요. 왜요? 그 왕이 발의한 법은 왕은 신적인 존재, 결코 실수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위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걸 취소하면 왕도 실수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오류를 범해놓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잘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이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길이 없으니까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라도 자기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중엔 드러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이 사사기에도 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뱉은 어떤 그런 단언하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갔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입다가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사 중에 한 사람 입다. 예. 입다가 어땠어요? 자기 딸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도 않는데, 누구든지 우리가 승리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 마을로 갈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서 기쁨을 나누겠다. 자기 딸이 나왔어요. 그 길로 가시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입다 같은 어리석은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퍼펙셔니스트들이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나는 퍼펙트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실수하면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더 자복하고 주님의 회복해 하심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이래저래도 복받는 일이에요. 뭐 이 지금 다리우스도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졌고 또 우리가 사순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도 그렇게 그런 오류에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는 잘못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 있죠. 누굴까요? 빌라도 아닙니까? 잘못이 없다고 했어요. 그는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결국 주를 십자가형에 넘겨주잖아요. 그런 모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흐름 앞에 다니엘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알지만 흔들리거나 변론하기 위해 분주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걸린 문제가 너무도 많지 않았겠어요? 아, 내 나이 90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끝나나? 왜 그런 염려가 없었겠어요? 두렵고 떨렸을 것이지만 그의 인생을 오로지 주께 맡기고 의로우신 심판관이신 주께서 다스리심을 의지하고 담담히 상황을 맞아들인 겁니다. 그 결과는 사자굴에 안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때 왕이 다니엘을 향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세요.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래서 던지라고 이제 자기의 그런 예, 법을 또 스스로 어길 수 없는 오류를 범하기가 두려우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양심이 찔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세상은 너무 참 네, 우리가 보면은 야 이게 도대체 심지가 있는 자인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수 믿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가 자기가 비는 바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굶주린 사자들 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는 다니엘보다 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요. 사자는 실제야. 그런 것이죠. 세상은 실제야 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일말의 그 양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새벽같이 사자굴로 와가지고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19절 이튿날 동이 틀 때 그러니까 잠을 못 잔 거예요. 밤새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왕이. 그 다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갑니다. 그 굴 가까이 일어서 왕은 어떤 목소리를 외칩니까? 슬픈 목소리로 죽었으니 뭐 응답이 있겠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고 다니엘에게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당연히 침묵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다리우스가 아마 심장마비로 죽지 않은 게 참 예, 신기한데 그렇게 하니까는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인격을 알고 계시죠, 임금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절대 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고 이 나라를 잘 세우는 일에 내가 당신의 충실한 그런 신하가 되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 그 약속대로 나는 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떳떳한 그런 삶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딱 했죠.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성경에서 인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자,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 다니엘이 막은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즉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어땠겠어요? 입을 열어야지 뭘 물어뜯을 텐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손과 발이 또 움직이지를 않고 입은 안 열리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슬슬 부려가지고 다니엘의 쿠션이 되었다는 일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행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세상은 어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라고 하고 다니엘만 제거하면 돼. 다니엘이 사자의 입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이야. 세상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세상의 입에 물려 망하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 같은 기록이에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의 그 법이 그랬어요.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일족을 멸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보복을 원치 않았던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그냥 어떤 그런 전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학자들은요, 이 사자에게 다니엘이 던져졌지만 죽지 않은 것은 사자가 리타이어할 때가 다 된, 이빨이 다 빠진 사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그렇게 비꼬는 그런 해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답을 못해요. 근데 이빨이 빠진 사자들이 어떻게 또 이 사람들은 다 뼈를 부서뜨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작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은 우리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세상이 그들을 구해줄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시편의 7장에 보면 시편 7편의 말씀은 이러한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세상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누군가 빠져들기를 계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세상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류 종말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자, 6장에 우리가 지금 이 사자굴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자, 이 이야기, 6장의 이야기 주인공은 우리가 볼 때에는 다니엘이죠. 그렇죠? 하지만은요. 이 6장에 다니엘에게 일어난 그 모든 배후에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하신 주인공은 누구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등장했고 다리우스가 등장했고 거기에 많은 그런 무무백관이 다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 간에 막 일어난 일 같지만 그러나 모든 배후에 정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론을 짓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이 믿는 자의 구원이심을 확신하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지키세요. 그래서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맨 끝에 단어가 뭐죠? 28절 맨 끝에 단어가 잘 살았다. 자, 잘 산다는 게 위기가 없어서 잘 사는 겁니까? 아니죠. 아, 90이 됐으면 이제 다 그냥 리타이어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데인데 지금 가정 인생의 절대 절명의 위기에 다니엘이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거는 어떤 그런 도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노년의 위기가 있어서도 끝까지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도 예수님 믿고 살 때 때때로 사자굴 같은 인생 위기가 닥치지 않겠어요? 닥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허락하신다고 했냐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11에서 12장에 보면은 징계가 있다고 했어요. 디스플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세대에 잡아먹혀지지 않고 오히려 그 세대를 호령하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큰 영광과 상급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계획 속에서 그와 같은 자비하심과 풍성하신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사자굴 같은 그런 인생 위기가 있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자에게 잡아먹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우리가 시험 당함을 감당치 못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럴 때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사자굴 같은 인생 위기가 닥쳐요. 그런 때 더욱 다니엘처럼 시대를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걸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께서 보실 때 잘 산다는 삶, 그 삶이 있을 것입니다. 사자굴 같은 위기 속에서도 주께서 잘 살게 하시는 축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